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 등 자세한 회담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왕이 부장과 베이징에서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한반도의 긴장 정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관련해 매우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그러나 상황이 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도 북한 문제는 엄격한 제재뿐 아니라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교착로에 있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한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대화와 협상보다는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예방적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별로 도움을 준 게 없다고 비판해 틸러슨 장관의 이날 회담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말을 삼간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이 거듭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해 중국 측의 협력과 해결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양측이 서로 표현을 조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저녁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데 이어서 내일엔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난주 추방된 강철 북한 대사가 오늘 베이징을 떠나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강철 대사와 김정남 피살사건 용의자인 리정철이 오늘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뒤 북한으로 바로 가지 않고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머물렀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앞서 강철 대사가 외교적인 무례를 일삼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외교적인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강철 대사는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결탁해 김정남 피살에 대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말레이시아 당국자들과 국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외국인 여성이 사용한 화학무기 일종인 VX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적어도 북한인 용의자 8명이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추적했지만 핵심 용의자들이 이미 출국해 북한으로 돌아갔고 북한 외교관 등 일부는 아직 대사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외 활동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후보는 어제 미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정치적 기류 변화에 대해 대중적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후보는 요즘 뉴스를 시청하는 게 힘들다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개인의 분열로 악화되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서로의 얘기를 듣고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숲 밖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뉴욕의 자택에 머물며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차차 흐려져서 북부지방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조금 끼겠고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일단 해놓은 게 없으니까 쭈뼛쭈뼛하고 자신감도 없고 할 때 그때는 제가 북한에 잤다는 걸 말하기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이주해서 온 거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 누구나 그렇지만 또 정보가 너무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미래에 뭘 해야 될까, 내 꿈 무엇일까라고 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그냥 북한에서 고생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잘 누리고 살자.
기왕 한국까지 왔으니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보름 뒤인가 20일 뒤에 그 합격 조회를 하는데 진짜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김세라님 합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아무튼 이룬 거잖아요.
대학을 졸업했고 국가 자격증을 땄고 종합병원 간호사에서 이제는 태평양 건너 미국 병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저도 진짜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 해봐야겠다. 또 주위에 학교 다니실 때 또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임상 경험이 있으면 미국 가서도 인정이 되고 한다 해가지고 치르고 가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저희 미래를 위해서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김세라입니다.
두만강을 지척에 두고 살았던 함경북도 사람 김세라 씨는 이제 13년 차의 한국 사람입니다.
벌써 한국 정착한 지가 그러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꽃다운 20대인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겸손 같은데요?
아, 아니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살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30대 중반이 돼 있습니다. 김세라 씨는 지난 13년간의 시간이 어제같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아니, 그럼요. 당연히 북한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만 먹으면은 가는 길이 조금 가장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있으니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찾고 물어보고 노력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모든 순간이 익숙해질 즈음이 되고 나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살피고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된 세라 씨 자신도 대견하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꿈이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본 게 없어서 군인이 꿈이었어요, 여군이.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군인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고향 북한에 살았을 때 세라 씨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를 가서 멋진 제복을 입은 장교로 북한 조국의 자랑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적을 알 수 없었던 실종자가 둘이나 있는 세라 씨 집에서 인민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살 때 한국으로 왔고 저는 사실 한국에 올 때 저희 어머니를 다시 교육을 시켜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북한에서 살 때도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탈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저희 친족 큰아버지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집은 반역자 집안이다. 뭐 엄마가 도망가고 언니가 도망가고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 집안이다.
큰아버지도 세라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엄마도 언니도 사라져버린 상황. 그 당시 너도 나도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돈 벌어오겠다고 나섰던 시절이었지만 세라 씨는 반역자 집안의 딸이라는 이웃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에 반해서 뭐 애국자 집안이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뭐 자녀 세 명을 다 군대에 보냈다. 근데 너희 집은 다 나라를 배반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라 씨는 아버지와 동생과 살았습니다. 세라 씨가 두만강을 건너기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엄마 없는 그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늘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힘든 시간은 아버지가 다 저희를 돌봐주셨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저희를 안 버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를 돌봐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모성애만 있는 게 부성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 때 혼자 아니면
동생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동생은 또 엄마한테 중국에 가서 먹을 거 가져오자 하고 그냥 배낭 갖고 데리고 왔고 한국에 간다는 말은 일단 위험하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세라 씨가 두만강을 건너게 된 것은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 보니 반역자로 낙인찍힌 엄마만 돌아오면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실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뭐라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한 7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막 중국으로 오래요. 그래서 엄마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와서 같이 살자 했는데 저는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엄마 없이 또 아빠도 돌아가시고서 제가 너무 그때는 먹을 게 얼마 진짜 딱 한 일주일 먹으면 떨어질 분량의 식량이 딱 있을 때서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오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머니 그냥 여기 조선에 나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조선이라 하거든요. 조선에 나오셔서 그냥 자수하고 같이 살자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던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뭐 헛소리 한다면서 결론은 얘가 안 된다 싶으니까 남조선에 왔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간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조선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 엄마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던 세라 씨는 어느새 중국 대륙을 달리고 있었고 처음 느껴본 숨막히는 동남아 공기를 마시다가 엄마를 따라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살 수 없으니까 왔죠. 그래서 왔는데 베트남에 와서 본 중국에 와서 본 세상과 또 베트남에 와서 본 세상과 이곳 대한민국에서 본 세상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제가 생각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짜는 없다. 무엇이든 어찌됐든 죽을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사실. 두만강을 넘어서면서부터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네, 놀랐어요. 왜냐면 딱 중국에 왔는데 그때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그 중국에 방문했다가 가는 길에 뭐 용촌 폭발 사고라고 났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몰랐어요. 근데 중국 건너가니까 그 한국 TV로 용촌 폭발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몰랐다고 했더니 중국 분이 너희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왜 모르냐고 그렇게 다 폐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몰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세상에 부딪히면서 북한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많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20살의 세라 씨. 중국 땅에 와서야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다는 한국까지 쫓아가 조국 북한으로 데려올 생각이었지만 엄마가 연결해준 길잡이 브로커 아저씨를 따라 나선 뒤 매일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모든 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목숨을 걸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좀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람
써주셔서 돈 주셔서 그 브로커라는 사람을 싸서 했는데 뭐 중간에 뭐 인질도 잡히긴 했었는데 뭐 괜찮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다가 잡히고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버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늘 기가 막힌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연결됐습니다.
만약에 경우를 항상 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에 뭐 인질 잡혀도 풀려났고 가는 곳마다 그런 누군가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는 마음도 그때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추격으로 벗어났고 베트남 이민국 수용소를 거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안가 한쪽에 꽂혀 있었던 책 한 권이 세라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그 수용소의 노래라는 그 강철한 기자분이 쓰신 그 책을 봤어요. 왜냐면은 한국행 기다리면서 밖에 베트남 사람이랑 피부가 다르니까 못 나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충격적이었고, 예. 그래도 베트남에 왔을 때까지는 그래도 뭐, 김정일한테는 뭐 장군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거기는 한국행 기다리시는 북한 분들이 저한테 너 뭐, 북한 직행이니? 북한에서 바로 왔구나? 얼굴 보니 너의 김정일이 잘 있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언니 어떻게 존함을 저렇게 세 글자를 함부로 부르냐? 막 네, 장군님은 좀 미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책을 읽고 또 TV와 드라마, 한국의 그런 문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어느 순간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니 이
세계에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드라마 한편 때문에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파격적인 내용의 드라마 연속극. 조인성이라는 이름의 미남 배우가 뱉어냈던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웃었다 울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 조인성의 발리에서 생긴 일 진짜. 아, 진짜. 조인성 너무 잘생겼고, 진짜. 한국 가면 조인성 꼭 봐서 뭐 팬사인, 뭐 가야지, 막 이랬는데. 조인성 못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 조인성 최고였죠. 조인성의 그 발리에서 생긴 이 피아노, 막. 그런 김지원도 너무 잘생겼고, 송승원도 너무 잘생겼고, 막.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 그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남자들. 아 근데 평균적으로 잘생겼어요. 봤을 때 요즘 너무 잘생겼어요. 네, 목소리도 단단한데 그래도 전혀 단단한 게 좋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연가 조원우입니다. 노인들이 미국 음악인 재즈를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은 역시 깊은 맛이 납니다. 원숙한 노인 연주인들은요, 관객과 호흡을 같이 하지만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고요. 그저 자신들의 음악에 깊이 빠진다고 합니다. 젊은 연주인들 같은 힘이나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연륜에서 오는 여유를 느끼게 하죠. 또 젊은 연주인들은 보통 한꺼번에 많은 걸 들려주려고 하는데 노인 연주인들은요, 쉬어야 할 때 잘 찾아 쉬고요, 꼭 필요한 음만 내면서 리듬감을 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음악이 정말로 좋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기다릴 줄 알아야 대가가 된다. 재즈의 참맛은 나이와 함께 같은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오늘 첫 곡입니다.
Maracané, llego a Cueto, voy para Mayarí.
The 네, Buena Vista Social Club의 찬찬 들으셨습니다. 이 음반에 나와 있는 음악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왠지 모를 친근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도 들어도 계속 듣고 싶게 하네요. 연주인들의 음악 실력뿐만이 아니고요. 삶에 연륜이 담겨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5명으로 이루어진 쿠바의 대표적인 재즈 연주단입니다. 1996년에 결성했는데요. 당시 1946년생인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됐죠.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환영받는 사교 클럽이라는 뜻인데 원래는요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쿠바 수도 아바나 동부에 있던 고급 사교장입니다. 당시 아바나에는 사교장이 번성했는데 쿠바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음악가들이 모두 이 클럽에서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바 혁명 이후에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담은 음악이 주류를 이뤘죠. 그 바람에 쿠바의 전통음악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을 비롯해서 번성하던 아바나도 쇠퇴하고요. 이곳에서 연주하던 음악가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 30여 년간 쿠바 음악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는데요. 1995년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음반 녹음 프로듀서인 라이쿠더와 영국의 음반사 사장이 쿠바 음악가들의 합주를 녹음하기 위해서 쿠바를 찾았고요. 이듬해 다시 와서 흩어져 있던 노인 연주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단 6일 만에 음반 녹음을 끝냈다고 합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은 라이쿠더가 번성했던 옛 클럽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인 명칭이죠.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구성원을 보면은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무대 뒤로 사라진 가수 이브라임 페레르는요. 당시 구두닦이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기타 연주자인 콤바이 세쿤도는 낮에는 이발사로 일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루벤 곤잘레스는 위대한 피아노 연주자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묻혀 있었고요. 이런 진흙 속의 진주들을 찾아내서 음반을 만든 겁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도 허물었죠. 그리고 위대한 음악인들만 설 수 있는 무대인 미국 카네기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외국 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의 휴식 공간 사랑의 추억 연가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남녀 이중창의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케니 로저스와 킴 칸스가 부르고요. Endless Love,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입니다.
Just look at you sitting there. You never looked better than tonight, and it would be so easy to tell you I'd stay, like I've done so many times.
I was so sure that this would be the night. You closed the door and wanted to stay with me, and it'd be so easy to tell you I'd wait, like I've done so many times.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cause he'll always take you in just when you think you've really changed him. He'll leave you again.
next morning the phone rings and you say you've gotta get your things together. You just gotta leave before you change your mind.
And if you knew what I was thinking, girl, I'd turn around. If you'd just ask me one more time.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cause he'll always take you in. Just when you think you've really changed him, he'll leave you again.
That beat as one, our lives have just begun.
For you, I'm sure.
노래 참 잘하네요. 두 사람이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아서 무척 감미롭습니다. 남녀 이중창이 하는 열창을 들으셨습니다.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케니 로저스와 킴 칸스고요. Endless Love,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였습니다. 자, 이제 연주곡 들으실 순서입니다. 허비만의 플루트 연주 준비했습니다. Coming Home, Baby. Thank you. 네, 쿵쿵작작 신나는 리듬에 부드러운 플루트 연주가 음악의 맛을 더하네요. 허비만의 플루트 연주로 커밍 온 베이비 들으셨습니다. 허비만은 미국의 플루트와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193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요. 처음에는 피아노를 배웠고 나중에 클라리넷과 테너 색스폰을 익혔지만 1952년 아코디언 연주자 매트 머슈드의 그룹에 참가하면서부터 플루트에 전념했습니다. 각국의 민족음악을 연구하고 클래식 악기인 플루트를 재즈 악기로서 대중화했습니다. 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추억 연가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영국 그룹 애니멀스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The House of the Rising Sun. 네, 노래 시작할 때 나오는 전기 기타 소리가 참 듣기 좋죠. 부르짖는 듯한 가수의 목소리도 매력이 넘치고요. 중간에 나오는 건반 악기의 연주도 이 음악이 인기를 끄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애니멀스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미국 민요인데요. 애니멀스가 1964년에 발표해서 영국에서 1위에 오르고요. 두 달 뒤 미국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사랑의 추억연가 이제 마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음악은 늘 좋습니다. 음악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곡 Miss You Like Crazy 나탈리 콜입니다. 저는 조원우입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 등 자세하고 민감한 내용들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왕이 부장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긴장 정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우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상황이 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도 북한 문제는 엄격한 국제 제재뿐 아니라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궁극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며 교착지에 있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한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북한과 대화와 협상보다는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쳐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별 도움을 준 게 없다고 비판해 틸러슨 장관의 이날 회담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을 삼간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회담이 진솔하고 실용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는 등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서로 조율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저녁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났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예방한 뒤 3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17일 사상 처음으로 뉴욕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3명과 인권단체 대표들은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 탈북한 이소연 씨는 회의에서 수만 명의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중국 공안의 체포 위협 속에 계속 숨어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내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남성들에게 팔려가고 있다며 20대 여성은 미화로 $4,000, 40대 여성들은 $2,00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심지어 중국으로 탈출하지만 제대로 활동이나 인신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장마당에서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강제로 바쳐야 하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수감되는 탈북민들 역시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에서 여성들은 사소한 가사일은 물론 뜨개밭을 일구고 장사를 해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또 정부의 동원까지 나가야 한다며 여성들의 권리는 북한에서 거의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난주 추방된 강철 북한 대사가 오늘 베이징을 떠나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강철 대사와 김정남 피살사건 용의자인 리정철이 오늘 고려항공에 탑승해 평양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뒤 북한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동안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머물렀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앞서 강철 대사가 외교적 무례를 일삼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째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법무부는 어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 하와이와 메릴랜드주 연방판사들은 새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에 비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받아들였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